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거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으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 전체 66권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지만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이 어떤 책들입니까? 신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서로 비교해 보면은 복음서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을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복음서를 쓴 저자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그 모습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강조하는 점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는 복음 전한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사람을 회개시키는 이 구원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논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아시는 대로 의사 이 누가인데 누가가 이 강조하는 점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중에서도 해방자의 모습을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기 4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말이에요. 누가가 해방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악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면 그 사람을 우선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회개와 믿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악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가 해방을 강조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4장 18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해방자시라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말고 그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장 원했던 그 해방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아주 혹독한 억압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지금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을 그런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셨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해방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거짓과 악에서부터 해방시켜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때에 예수님이 그 주변의 많은 백성들에게 주신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해방돼서 바르게 살고 복되게 살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 억압 속에 있는 유대 나라를 정치적으로는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훨씬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해방을 주신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이 정치적으로는 해방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나라를 일제의 강점기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악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당시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 유대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메시아 본래의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구원만을 아주 강하게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자가 되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서만 그냥 따라다니지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영적인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는 고난의 메시아로서는 더더욱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한 대속의 사역, 이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해방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나오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좁은 땅에서만 일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제한된 기간 동안 제한된 그 좁은 장소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사역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하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이 정치적인 해방까지 다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때는 공생의 기간 동안이라 유대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지 않으시고 그 대속의 메시아 사역에만 예수님 집중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하나님께 이 정치적인 해방을 간청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의 우리 신앙의 대선배님들도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훌륭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해방도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해방돼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고 실제로 정치적인 해방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인 해방 얻고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은 그게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정치적인 해방마저도 다 뺏겨버리고 만든.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영적인 해방, 죄와 악에서부터 먼저 해방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때도 우리는 세상을 억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방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도 그런 구원자가 돼서 그런 구원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해방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에 줘야 될까요? 먼저 영적인 해방을 세상에 주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 생의 억압에서도 구원받게 우리는 도와줘야 할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이 생의 억압에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가셔서 병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도와주셨어요.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으셨지만 원래 예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민족과 나라가 정치적으로 억압받을 때도 그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올바른 사역이고 소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교롭게도 광복 제76주년을 기념하는 8월 15일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국을 떠나 이곳에 이민와 살고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을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조국이 그에 걸맞는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곳에서 협력하고 결단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뭘 결단하고 협력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해방과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해방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결단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우리 민족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를 포함한 우리 민족 모두가 해방의 축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해외에 있는 동포 중에도 빈곤과 질병과 여러 가지 착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한국을 보면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그 외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동포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에 와 있는 이 대한민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도 그런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제하지도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대대적으로 억압받는 동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북한 동포들입니다. 2,500만 명이나 되는 북한 동포가 공산 독재 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의 억압을 마음에 두지 않고도 여러분 광복 기념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해외 선교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프리카나 중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 동포를 잊고 있다고 하면은 참된 해방자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과 달리 재작년부터는 이 광복주일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일본과의 이 갈등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념하는 광복은 일본의 억압에서부터 해방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다시 일본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반일 감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어떤 나라로부터 억압과 해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해방과 구원을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각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본과는 원수처럼 싸워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화해의 길을 찾아서 동맹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만일 어느 한쪽이 극소수라고 하면은 나라가 분열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상황은 양쪽이 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국제 전문가들이나 심지어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양쪽으로 심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여러분의 심중은 잘 모르지만은 양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심하게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후에 오늘까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이번 광복주일만큼 주일 준비가 힘들었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광복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주일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그러나 최근 들어 1, 2년 어간에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제까지 일본과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막 생기게 되니까 이번 몇 주 동안에 주일 준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두 주간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점에서 어려웠어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얘기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이 뚜렷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맞지 않으면 거부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또 다른 저에게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SNS에서 여러 목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의견이 다르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말 한마디 때문에 친구나 성도의 관계가 무너질 이런 위험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이런 내용들은 피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본래적인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섞일 수도 있어서 그래도 일부 성도님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지키려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신 나라를 지키는 그 방법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나라가 분열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분열된 나라는 서지 못한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국 땅에 와서도 여러분 분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본에게 굴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일본과 화해하는 사람, 화해하는 사람도 우리가 일본에게 종속되기를 바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모두는 서로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는요, 자기가 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라고 생각하거나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나 다 똑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면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 원수처럼 적이라고 생각하면 나라까지 망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은 그러면은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고구려가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면 영락없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 하나라도 일본에게만큼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마음만은 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신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처럼 싸우는 문제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마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 뜻은 이거다 확실히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계시로 알려주셔도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것은 언어라는 것이지요. 잠언 20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경영은 의존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언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직접 겪고 있는 한일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언어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건 주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국가정책을 운운할 때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자기 이권이나 자기 당의 입장을 위해서 정책을 말하거나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라와 온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운운하려면 반드시 정부와 국회가 함께 운운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중요한 조약을 하나 체결하려고 그러니까, 심지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선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정부가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렇습니다, 국회와 의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치인들이 정말 함께 존중하며 제대로 잘 의논하고 의견이 결정된다면 그걸 국민에게 알려서 설득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역이거나 소극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힘없는 사람이 울부짖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 힘이 있다고 기도 안 하고 하면 여러분 잘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 뭘 하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도 해야 되고 힘이 없는 사람도 해야 되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우리의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나 안 드는 정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의인이 많은 나라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요? 소돔에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많았으면 소돔이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의인이 많은 나라가 되려면 우선 가장 먼저 내가 먼저 의롭게 살아야 의인이 돼야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저부터가 우선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정의로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숫자도 많아야 되지만은 사회가 악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의인이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사회 전체가 의로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의롭게 살 것이 아니라 사회악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고 사회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게 살고 정의로운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간 일에 힘쓰는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 교회가 특별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중에서요,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몇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는 눈은 눈으로 대하라는 방법이 있죠. 이거 응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죄인을 치리해서 그 사람도 죄짓지 말고 그 치리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죄를 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명기 19장 19절 이하에 나오죠.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 사람의 악행을 그대로 갚아서 사회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짓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재판관처럼 권세가 있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힘이 있거나 혹은 나라의 어떤 국력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이런 방법으로 나라를 지킨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이 약할 때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를 피하고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계속 도망이나 다녔어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라도 계속해서 힘을 모았습니다. 얼마나 이 지혜롭게 힘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감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노력도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사울을 넘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일본과의 갈등도 원칙적인 방법으로 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판가름이 났지만은 경제전쟁으로 가는 것은 별로 좋은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라 민간의 불매운동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국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국산품 애용하는 거죠. 너무너무 예? 뭐 저 어려서부터 들어온 아주 진부한 내용 같지만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사치스러운 고급스러운 이런 생활습관을 버리고 국산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나라가 부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한다면은 각 분야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부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지혜는요, 좋은 친구를 두는 거예요. 잠언 17장 17절 말씀이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 잠언 말씀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날짜를 보시면서 오늘이 5일이면은 잠언 5장을 읽으시고 오늘 15일이니까 집에 가서 꼭 한번 잠언 15장도 읽어보십시오. 아주 매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큰 지혜를 얻게 될 겁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람이 친구와 형제가 있을 때 위험할 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친구가 있으면 안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래서 다 서로 동맹을 맺어서 자기 나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동안 일본과 적어도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동맹 관계였었는데 지금 동맹 관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죠. 우리 환경을 볼 때 일본과의 동맹을 악화시키거나 포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는 어떤지는 아마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6.25 때 북한과 당시 중공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입힌 그 해가 정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쉽게 좋은 동맹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지혜롭게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 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됐습니다.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망할 때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남유다에 벌을 주셔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고 거의 종속관계처럼 바벨론과 동맹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마지막 왕들이 바벨론과의 동맹을 깨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다 망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에스겔서 17장 15절 말씀이죠.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다른 것보다 나라를 지키는 지혜로 동맹국과의 관계된 모습을 우리는 지혜롭게 보다 진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6년 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6.25 시련을 겪을 때도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 나라의 군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서 도와주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여러분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해방과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란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받은 해방의 축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억압받은 다른 사람들의 해방과 축복을 위해서 결단하고 저들을 도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좋은 동맹관계를 이루어가야 될 겁니다.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또다시 은혜와 돌보심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성도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또 해외에 우리처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잘 섬겨야 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나라를 이루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고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덕과 유익을 끼쳐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해방을 주셨듯이 우리나라에도 해방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이 힘써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여러 모습으로 억압받는 다른 사람들의 해방과 축복을 위해서 힘써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력도 키워서 나라가 부강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익과 덕을 끼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죄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보게 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